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에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주겠다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타격한 겁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세 곳의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타코는 없었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간다며 붙은 별명이 무색하게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폭격을 가한 겁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란에 2주의 시한을 주겠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6대는 37시간을 비행해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에 지하 깊은 곳을 파괴시키는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습니다. 벙커버스터가 실전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폭스뉴스는 포르도 핵시설 한 곳에만 6발의 벙커버스터가 투하됐다며 B-2 폭격기 외에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쓰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작전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란의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며 표적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공습 작전이 끝난 뒤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보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이란은 이제 미군과 미국 시민이 표적이 됐다며 보복을 암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곧바로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핵 활동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자 이란은 곧바로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만 هدف مشروع ایران هستند. آمریکا با این اقدامی که انجام داد علیه ایران و حریم هوایی ایران را شکست و جنایت علیه ایران انجام داد.
열변을 토하는 이란 국영방송 앵커 옆에 떠 있는 그림.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 내에 있는 미군 기지 목록입니다.
دیگه جایی در منطقه غرب آسیا نداره. آقای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شما شروع کردید و ما تمومش خواهیم کرد.
지역 내 미군과 미국 시민이 표적이 됐다며 이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암시한 겁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물을 공격해 국제법과 핵확산 금지 조약을 심각하게 위배했다며 이란은 주권과 이익,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도 즉각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공격 직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과 테라비브 상공에서는 이란의 미사일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적어도 수십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된 포르도 핵 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 부분만 일부 피해를 봤을 뿐 복구가 가능하며 핵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도 즉각 미국을 비난하며 보복 공격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이번엔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태화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동안 공격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이틀 만에 감행을 해서 연막 전술이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공습에 대해선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했던 입장 때문입니다.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협상을 원한다고 했고 그리고는 사실상의 공격 유예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시간을 끌지 않고 폭격을 한 건 시간을 끌수록 이란에게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어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공습에 앞서서 공군기지에서 벙커버스터를 실은 폭격기가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괌을 들르지 않고 바로 이란을 타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네, 처음에는 미국 언론을 통해 미국 미주리주에 있던 B-2 스텔스 폭격기가 서쪽 방향인 괌을 향해 출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로상 이란에 도착하려면 현지 시간 22일 오후는 돼야 하는데 공습은 21일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서쪽으로 간다던 폭격기가 곧바로 동쪽을 향해 37시간을 비행해 그대로 핵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폭격이 이루어지더라도 최소한 오늘은 아니라는 기만수를 펼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ut if peace does not come quickly, we will go after those other targets with precision, speed and skill.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서도 전쟁 개입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진영 내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외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열광한 지지자들이 이러한 고립주의에 동의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에 대한 타격 가능성이 제기되자 마가 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한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 역시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된 전쟁 개입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공화당 인사들도 동조하고 있어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박현도 서강대 유로베나 연구소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선 때 외국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중동 분쟁에 개입한 배경을 좀 뭐라고 보세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엡스타인 파일이라든지 개인적 문제가 있는데 그걸 덮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러한 음모설도 있고 아무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은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말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당국자는 미국의 공격을 예상을 하고 핵시설을 미리 빼놨기 때문에 결정적인 피해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미리 핵시설을 옮기는 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라늄 60% 농축 한 400kg 정도의 우라늄 농축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 한 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이스라엘과 전쟁은 3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민감한 시설은 미리 빼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거는 이란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포르도가 굉장히 민감한 핵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뭐 방사능도 나오지 않다고 그러고요. 만약에 이란 정부의 말이 맞다면은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핵시설을 완전 파괴와는 좀 거리가 먼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이 빼놓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미국의 공습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란은 핵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핵 개발을 계속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핵 협상이 성공하든 하지 않든 이란의 핵 농축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뭐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핵 농축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럼 결국 몇 퍼센트까지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란은 애초부터 핵 협상할 때 세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67%, 2015년에 미국과 협의했었을 때 그 퍼센트죠. 그리고 20%, 60%인데요. 그게 어떤 퍼센트이든 간에 이란은 계속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낮은 퍼센트라도 핵 농축은 주권국가의 권리다. 그래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계속 해왔어요. 그러나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처럼 핵 농축을 하지 말고 외국에서 사오라는 그러한 의미를 계속 해왔거든요. 근데 이란은 그거는 핵 주권 국가로서 그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핵 농축을 이란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크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미 상승세로 돌아선 국내 휘발유 가격은 국제 유가가 오르면 더 불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환율과 주식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원을 넘었고 경유도 1,800원에 다가섰습니다. 전국 기름 가격은 닷새 만에 20원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습 후 일주일여 만에 국제 유가가 10% 넘게 뛴 여파입니다. 오늘 미국의 공습으로 국제 유가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이 전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해상로인 만큼 국내 물류나 항공 등 다른 산업으로도 피해가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유가 변동성이 확실히 커질 거고 봉쇄가 좀 장기화되고 뭐 이란이 이제 추가적인 국제사회 위협을 가하면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유가와 더불어 환율과 주식시장이 출렁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뛰면 최근 상승 흐름을 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비하고 물류가 막힐 경우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오찬 회동을 열었습니다. 통합의 의미를 담은 국수를 먹으면서 1시간 반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제와 외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손을 한번 잡을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된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겐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대통령에겐 여야 간 협치를 강조하며 민생 회복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국민의힘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검증 원칙을 제시해달라 요청하는가 하면 국회 원 구성안에 대한 문제 제기도 꺼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법사위, 그다음에 운영위 이런 전부 독식을 했는데 그때 명분은 윤석열 정부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 삼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먼저 반성해야 한다며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열람되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오찬에선 통합의 의미를 담아 여러 색이 담긴 국수를 먹으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본인 해명을 먼저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여야 협치를 위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자주 갖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오찬 자리에서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놓고 은근한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도 종일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예빈 기자, 먼저 오찬 자리에서 김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네, 오늘 오찬에 참석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합을 위한 야당의 조언이라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조차 않았는데 벌써 총리가 된 것처럼 활동한다면서 심사숙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우습게 아는 분이 총리가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성공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듣고 판단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밖에도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요청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이었던 재판은 임기가 끝나도 계속 받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과 재판중지법 등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과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오찬이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재차 김 후보자 관련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답변으로 가름했습니다. 이 밖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는 등 야당의 주장을 두루 전달을 했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회동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네, 민주당은 오늘 회동에 대해 시작이 반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원고성과 관련된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사항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과거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협조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하이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 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선희 기자, 이 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방금 결정이 된 거죠?
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명의의 입장문이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취임 직후에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왔는데요. 하지만 여러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직접 참석하지는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나토의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불참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불참이 방금 결정됐기 때문에 그 배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밝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국내 현안 그리고 중동 정세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현안은 어제 오늘 갑자기 크게 바뀐 부분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역시 중동 정세,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직접 개입을 시작했다는 점이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라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대신에 다른 인사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 명의 입장문에도 그 다른 정부 인사가 대신 참석하는 문제를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나토 측이 2022년에 우리 정부를 처음으로 초청한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참석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해도 이번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당장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급변하는 중동 정세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않기로 했지만 어떤 나토 측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는 뭐 그에 준하는 인사가 대신 참석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우리 상황을 설명하는 조치를 나토 측과 협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유선입니다.
정부 부처들로부터 일주일 동안 업무 보고를 받아온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갑질이다, 부처 기강잡기다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냐고 반박했고 또 각 부처들의 보고가 어떻게 부실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주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따른 업무 보고 중단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국정의 실패와 내란의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개혁의 노력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되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업무 보고가 어떻게 부실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고 민생이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평가도 없는 거예요. 그 평가가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모호해지는 거죠.
업무 보고 중단 사태가 일었던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통째로 누락됐고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이전 공약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약 이행 계획이 각각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계엄에 동원됐던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에 대해선 방첩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내일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은 수사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20부는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특검의 추가 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 내란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 기소는 불법이라며 집행정지와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엽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예정대로 심문을 진행하면 빠르면 내일 저녁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도 있는데 박옥수 특검보를 포함한 특검팀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 공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이 가장 먼저 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주말인 오늘 수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곧 공사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내부 논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4명의 특검부와 파견 부장검사들에 대한 업무 분담도 어느 정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일까지 인력과 사무실 준비를 마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원칙대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수사 마지막에 부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틀 동안 폭우가 온 뒤 오늘은 날이 갰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고립되고 잠기고 무너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 남부지방에는 다시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계곡 건너에 사람이 갇혔습니다. 구조대원이 출동해 줄을 연결합니다. 이걸 붙잡고 계곡을 건넙니다. 어제 오후 경북 문경 신선 안봉을 올랐던 등산객 3명이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원래는 거기가 건너갈 수가 있는 구간인데 비가 좀 오다 보니까 물살도 세지고 이러니까 건너가기에는 물 깊이도 좀 깊고 이래서.
성곽 가운데 방수천이 쌓여 있습니다. 아래엔 출입금지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고창에 있는 사적 145호 고창읍성 일부가 폭우에 무너졌습니다.
승찰 도는 도중에 이제 무너진 거를 발견을 한 거거든요. 위에부터 아래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콩을 심어놓은 논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쏟아진 비에 전북에서만 축구장 2,000개에 달하는 논이 침수됐습니다. 올해는 첫 장마부터 혹독했습니다. 충남 청양에 194mm 비가 내리는 등 100에서 2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종과 전북 정읍, 전남 영광 등에선 6월 일강수량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비에 옹벽이 붕괴되고 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불어난 물에 고립돼 모두 29명이 구조되는 등 소방에서 859건 출동해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주민 166명이 집을 나와 대피하기도 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친 오늘은 전국적으로 화창했지만 내일 밤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은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옵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어젯밤 인천을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1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 경기 시흥에서는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50대 음주운전자가 금은빵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빈현 기자입니다.
비행 중이던 여객기 뒤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인천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갑자기 왼쪽 좌측 그 엔진 룸에서 뻥 하는 소리가 불꽃이 확 나더라고요. 연기를 계속 내면서 좌측으로 살짝 틀더라고요.
기내에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여객기는 출발 1시간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객기엔 263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오늘 새벽 4시 30분 대체 항공편을 타고 다시 도쿄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고가 아닌 기체 결함으로 인한 회항이기 때문에 당사 내부 조사팀과 정비팀에서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은빵 앞,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출입문 셔터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전 12시 40분쯤 경기 시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금은빵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주택 안이 붉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오전 4시 15분쯤 전북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건물 내부는 온통 그을음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 현장입니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한일 7광구 개발협정 만료 시한이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두 나라가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78년 박정희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협정은 단독 개발이 어려운 우리나라에 유리했습니다. 다만 대륙붕에 대한 국제 협약이 바뀌면서 일본 측 구역이 크게 늘자 일본은 연구 조사를 중단했고 7광구 개발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과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란 점을 감안해서 협정 종료 통보는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지켜보며 협정의 향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관용과 자제입니다. 관용이라 함은 경쟁하는 정당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제라 함은 권력 행사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오늘 서울국제도서전 마지막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장하 선생의 장학생으로도 알려진 문 전 권한대행은 변방에서 삶을 개척한 김장하 선생처럼 지역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드라이브를 꽂아 승리를 따낸 순간 임종훈 선수가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립니다. 탁구 남자 복식의 임종훈과 안재현이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스타 컨텐더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남자 복식 세계 9위인 임종훈, 안재현조는 세계 1위 프랑스의 르브랑 형제를 3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임종훈은 신유빈과 손발을 맞춘 혼합 복식에서도 결승에 올라 대회 2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스카상의 기생충, 에미상의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이번엔 우리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6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한국인 첫 토니상 수상자 박천휴 작가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축하랑 관심 받고 계실 것 같은데 수상을 좀 가장 실감한 순간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지금 이곳에 오니까 갑자기 실감이 나고요. 평소에 전혀 해보지 않은 경험들을 지금 하게 됐고 그 외에는 제가 보통은 공연이 있을 때만 한국에 올 기회가 있는데 이번 기회로 이렇게 와서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자꾸 보게 되니까 네. 그 덕분에 수상한 실감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에미상, 그래미상, 오스카상에 이어서 이번에 토니상까지 받게 된 걸 놓고 BBC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상들의 앞글자를 따서 한국이 에고트의 지위를 얻었다라고 평을 하기도 했고 또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토니상을 가장 나중에 받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뿌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이런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저도 그 황동혁 감독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영화는 자막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된 영화도 사실 쉽게 전파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비해 공연은 무조건 그 나라의 실정과 문화와 언어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쩌면 해피엔딩은 작년에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돼서 성과를 거둔 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막 초기에는 흥행이 좀 부진했다면서요?
네, 개막 초기에는 일주일당 저희가 손익분기를 넘겨야지만 브로드웨이는 공연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네. 만약에 단 몇 주라도 손익분기를 못 넘기면 바로 극장주 측에서 나가라고 하는 되게 살벌한 시장이에요. 근데 개막 초에는 사실 손익분기 30%도 저희가 못 넘겼었어요.
근데 그랬다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이런 성과를 거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현지 관객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굉장히 컸고요. 입소문이라고 하는 네. 만한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평론가분들이 브로드웨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높게 사주시고 이 공연은 우리가 폐막을 하게 놔두면 안 된다라고 제일 좋은 평론을 써주셨어요. 네.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작품성 자체가 이제 전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인간에게 버려진 로봇들이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스토리 면에서는 좀 어떤 점이 통했다고 보세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실 기술이 고도로 발전할수록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교류보다는 핸드폰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에 익숙해지고 점점 시니컬해지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싶은 인간성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들인데 인간보다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주인공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리마인드 그게 아마 통하지 않았을까라고 감히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토니상을 수상한 윌 에런슨 작곡가하고는 윌 휴 콤비라고 불릴 정도로 오랫동안 잘 이제 협업을 해오신 관계로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이 작업할 때는 엄청 많이 싸우신다고 하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요?
네, 둘 다 쌍둥이 형제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이고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는 작업 과정의 일부인 게 둘이 공동으로 극작을 하다 보니까 한 단어, 한 대사라도 둘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싸움이 네.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덕분에 무언가 둘 다 만족스러운 걸 찾았을 때 희열이 더 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요즘에는 사실은 OTT가 성장을 하면서 영화 산업이 위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뮤지컬 네. 업계는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도 더 접근이 어려운 네. 쪽인데 그 업계에 몸담고 있는 작가님으로서는 어떤 좀 고민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수천 년 전부터 모닥불을 피워놓고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그중에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시어터의 근원이거든요. 공연의 근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면서 어떤 인간성에 대해 자기들끼리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장에 오셔서 옆에 관객분들이랑 같이 웃고 울고 아 우리가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든 뮤지컬이든 콘서트든 간에 핸드폰으로만 보지 마시고 많이 와주시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어떤 정부가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인 것에 아예 맞게 티켓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금이 나온다든가 이런 제도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작가님께서 앞으로 작가로서 그리는 해피엔딩이 있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공연 하나를 새로 쓸 때마다 부디 이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게 저의 항상 해피엔딩인데 그거 외에는 점점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다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네, 그 해피엔딩이 꼭 찾아오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많이 써주시기를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